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는 어디서나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인데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설교들 코비드 기간 동안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던 설교들 중에서 골로새서 1, 2, 3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서 중 하나이고 갇힌 자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옥중서신을 읽으면 좀 따스함을 느낍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갇힌 자 되고 그러기에 생각이 좀 많아지고 시간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어쩌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더 생기면서 더 깊은 사색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들이 더 깊이 깊은 곳에서 솟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인간에게 가하는 형벌 중 하나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이러한 것과 역행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자유의 박탈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갇힌 자가 되어 자유를 제한받은 사도 바울은 그러나 도리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것에 이어서 기도를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이전에 기도를 해줄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참 이상한 얘기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기도를 해줄 리도 또한 만무합니다. 그러니 기도 부탁합니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자기를 향한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하려 책상에 앉으면 그렇게 책상을 먼저 닦고 책상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선을 정리하고 온갖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책을 펴과 동시에 잠을 잡니다. 책을 펴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항상 하던 학생은 그냥 공부하러 책상에 앉아 책을 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즉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불만이 많은데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려 자세를 잡으면 참으로 잡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집중하여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준비를 시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 자신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감사가 있는 사람인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갇힌 자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렇게 결박당한 상태에 있으니 사실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 같고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기도 부탁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을 열어주사는 감옥문을 열게 해서 내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저를 보시면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라고 쓰여있기 때문이죠. 즉 도리어 내가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을 문장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깊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육체적으로는 결박당하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찾아갈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자유가 있지만 영적인 문은 열릴 수, 자유가 없지만 영적인 문은 열릴 수 있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육체적으로는 가두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가둘 수는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 기도하고 기회를 찾는데 갇히지 않고 밖에 있는 자들은 사실 더욱 그래야 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5절과 6절을 적습니다.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아멘. 예수님을 전할 기회는 사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겠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고 복음을 들을 시간도 없고 하루가 그렇게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한 주가 그냥 휙 지나가고 한 달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코비드가 언제 시작됐나 싶었는데 1년 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참 삶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니 진정 중요한 구원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되찾아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리고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말씀에서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절에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같이 정말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은혜롭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에 소금간을 맞추듯 하는 것은 참 더 어렵습니다. 꼭 필요하고 풍미를 돋워 말을 맛있게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소금간은 음식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맛인 것이죠. 모든 간의 기본이 사실은 소금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 다시 한번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것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심플하게 전하되 매우 은혜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명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인내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갇힌 자나 자유롭게 밖에 있는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있건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일터가 어디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나의 몸 상태가 어떻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절에서와 같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그러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사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이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옥에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압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러나 헛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건 간에 열매를 맺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바람의 열매 중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표현하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라고 표현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것이 분명히 남달랐던 오네시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로서 분명한 성도의 한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임무도 줍니다. 아마도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힌 자로서 만나서 그 안에서 구원받고 감옥 안에서 변화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간증들을 아마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갖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감옥에 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놀랍게 사도 바울을 그 안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런 기적과 같은 상황들을 아마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냥 상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사도 바울과의 교제를 했었던 것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사실 빌레몬서를 보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그 당시에는 만약 채무를 지고 그것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도 스스로 혹은 자녀들을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지 아니면 그가 빚진 자로서 종이 되었는데 그것이 탕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쳤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무엇인가 잘못했거나 빚진 종으로서 도망쳤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것에서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뭔가 잘못을 한 것이죠. 오네시모가 분명한 것은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구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 10절을 보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빌레몬서에 써 있습니다. 결박 중이었는데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이렇게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네시모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골로새서에서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옥에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의 바람은 그리고 기도 부탁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할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러한 기도들은 중보 기도들 자신의 기도는 이렇게 오네시모라는 열매를 맺게 해준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profitable, 유익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종이었으며 분명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고 감옥에까지 들어온 어쩌면 참으로 그냥 세상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익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말 무색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진정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구원 전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 드디어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는 그의 이름이 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를 향해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뒤집혀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열매 아닙니까? 진정한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향긋한 그러한 열매인 것이죠.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게 그렇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신실하게 성장하는 것도 정말 영적인 성장을 보는 것도 굉장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보냅니다. 이 서신을. 오네시모는 신약의 한 부분을 중요하게 차지하는 이 서신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된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변화된 열매로서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두 서신서에 남기게 된 오네시모.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가 있는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누공장 사장과 목사님이 길을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비누공장 사장은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좀 보십시오. 아직도 너무도 많은 악이 판치고 너무도 많은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렸죠. 조금 더 걷다가 보니 또랑에서 아이들이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흙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비누도 세상에서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군요. 애들이 저렇게 더럽고 더러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비누 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비누는 그것을 사용할 때 그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여야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책 안에 갇혀있는 복음이 되고 맙니다. 마치 사용되지 않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비누와 같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앤서니 포난도라는 21살의 청년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안가에 낚시를 하러 가는데 그 낚시가 그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크테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갑자기 튀어올라와 그의 꼬리로 목을 쳤는데 동맥이 끊기며 과다출혈로 병원에 이르기 전에 사망을 합니다. 평범하게 낚시를 하러 갔다 말입니다. 랜스 포스터라는 23살 청년은 캔사스 대학에서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목이 너무도 말라서 복도의 자판기에 갑니다. 음료수를 사는데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딱 걸려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가 넘어지면서 그를 덮쳤고 그는 장기 파열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됩니다. 뱀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란의 한 청년 알리 에시갈 한디라는 청년은 뱀을 잡았는데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산채로 그 뱀을 잡고 싶어서 총의 개머리판으로 뱀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또아리를 막 몸을 흔들면서 총의 방아쇠를 꼬리로 탁 잡아당기면서 그 청년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저는 얼마 전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응급사고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해본 희한한 사고들로 응급실에 와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것이죠. 1991년 2월 27일 사막의 폭풍이라는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루스 딜로우라는 한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1등병 군인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해 있던 아들 클레이턴이 지뢰를 밟아 사망했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를 키웠던 아기 때부터 청년 때까지의 그 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아들의 모습이 그녀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끔찍해도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은 그녀를 그냥 비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없었고 전화를 받은 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극도의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진 그런 느낌이었죠. 그 전화를 받은 지 3일 후에 그녀는 또 하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상대적 전화 건너편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예요. 저 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전화가 끔찍한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진짜 그녀의 아들의 목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상이 있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전화에 엄마는 울다가 웃다가 기뻐했다가 반복을 미친 사람처럼 해댔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사라진 시간, 그 며칠의 시간. 그렇지만 이 전화 한 통화는 기적과 같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쁨 상상해 가십니까? 상상해 가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앞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가 구원받았을 때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보다도 더 큰 기쁨을 하늘에서 누리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입을 열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생명을 구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변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갇힌 자 되었건 갇힌 자 밖의 자유로운 자가 되었건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내 상황이 어찌 되었건 영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나를 통하여 그렇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오네시모 같이 쓰임을 받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갇힌 자 되었건, 갇힌 자 밖의 자유로운 자이건,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